로마서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 문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신앙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많이 신자들을 혼동시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에 관한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영벌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표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예수 천당의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이것을 포함하여 좀 더 큰 의미와 또 규모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협의의 의미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목표하는 신자로 사는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이해나 실천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은 종종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신앙적인 이해와 적용에서 실패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구원을 논할 때는 이제 우리 보통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도 놓치고 있지만 분명하게 구원이 뭐냐?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이해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에서의 깨끗해짐, 사유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개념이 강한데, 로마서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성경이 1차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보통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잖아요. 틀린 거 아닌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이라는 민족으로서의 전통적 이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윤리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윤리적, 도덕적 범죄로부터의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또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줬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받아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의 영역 안에 베푸시는 은혜의 혜택을 입는 자리에 다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럼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우리니까 구원을 얻고 나서도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라는 거는 뭐 우리 보통 저 주일날 공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다라는 회개의 기도의 전부 내용이 뭐냐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그리고 우리 부흥회 예전에 할 때도 늘 그랬는데, 와서 회개하라고 이제 몰아치거나, 또는 지금도 뭐 유명하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다 그런 윤리 도덕적인 요구들이에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놓고 성경 한 절 안 보고 밤낮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이렇게 갖다 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1차적으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해서 남남이 되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이제는 못났지만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역사적 사실로서 변경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가 된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번복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면 늘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번복해야 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가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나이 든 티를 내고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 설교하다 물 마시면 별로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보다 필름이 끊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목에 개구리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자꾸 물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 천당 이렇게 보면 이제 핵심이 어디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선택의 유무. 그다음에 천국을 목적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유무라는 이분법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 당신 구원 받았냐? 그렇다. 어떻게 받았냐? 나 예수 믿는다 라는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냐?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나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된 표현이 내세성을 가지고 원색성을 가지고 증언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신앙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런 기독교인이 가지는 종교적 원색성을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구분법을 낳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 때 죄 아래서 자기 맘대로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 이해는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도 앞에 있었던 원색적인 내용으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식의 원색적인 것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만은 보다 넓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보편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정황을 세상과 죄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지고 볶고 산다. 그게 이제 우리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해인데, 아침에 잠깐 TV 보니까 여자의 일생? 그런 뽕짝이 있더라고요. 무슨 평생을 고생하고 산 여자였고, 끝이, 나 다 기억이 안 나고 후렴 끝 부분, 맨 끝이 여자의 일생 이렇게 끝났어요. 그 앞에 뭐 고생고생한, 그리고 그걸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울었다는 그런 가수의 간증과 함께 나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의 일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체면상 울 수가 없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여자는 쏟고 남자는 먹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요. 그 두꺼비 눈물을 먹죠. 그 힘든 인생이 왜 힘드냐 하면 하나님 없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없는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의미도 승리도 보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그 끝은 사망이고 거기는 싸움이 있고 거기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인생이고 인간이라고요. 그 속에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우며 놀라우며 그 속에 지음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증거하는 일이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요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으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질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의 몫이 물론 있지만 어떻게 사느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행복이 있고 거기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감사하며 사는 건데, 감사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없이 감사라고 자꾸 부추기니까, 아니, 감사할 건 개뿔도 없고 자꾸 감사는 하려고 그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뭘 감사하려는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에 승리도 없고 신앙생활에 현실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신자의 몫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그 자리매김한 그 자리를 신앙인으로 지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들의 힘든 자리에 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동일한 조건 속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겁니다. 빌립이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못 봤단 말이냐? 이 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시고 고단하시고 배고프신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함께 걸으시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언행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늘 기뻐하사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그의 순환 생활을 감사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 불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영원성, 뭐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 라는 그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불변하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내가 내 삶을,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형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것 같이 이분법은 아니라고요. 난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수를 믿은 자의 다름이 나의 삶과 존재에서 비교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저들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해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이 우리는 저들이 볼 때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데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가 안 가진 걸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얻었다 라고 할 때 죄 용서함을 공짜로 받았다 그럼 또 죄 지으면 또 공짜로 씻어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왜 죄 씻음을 주었느냐 죄 씻음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죄 씻음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승리를 누려야지 뭐 때문에 들락날락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시는 분은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죄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부채가 탕감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공짜로 우리 그 많이 그 오해들 하는 부분이죠. 공짜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죄 지었는데 또 씻어주십시오. 또 씻어주십시오. 이게 회개거든요. 그게 회개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것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와 거룩을 보여주는 것.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 주십시오.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은혜를 베푸사 이 다가오는 한 주는 좀 신자답게 한 번이라도 살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게 됐죠. 자꾸 뒤를 씻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게 죄 이렇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여기가 거무튀튀해져 갖고 와서 또 회개해서 깨끗이 씻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이거 이제 물을 안 묻히려고 애쓰다가 또 거무튀튀해져 와서 한 번만 더 씻어 주시면 이번엔 절대 물감 안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됐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적극성은 원색성과는 다르다니까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원색적인 부분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나타낼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중요성은 뭐냐면 죄에 우리가 지면 죄에 진다는 것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져서 살면 그 끝은 다 사망이지 않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도 늘 그 싸움을 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가르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하고 사는 것, 이 사회에서 사는 것, 여러분의 인생, 친구와의 관계, 살림살이 하는 거, 자녀 키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하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이 세상을 살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며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서 혹 세상적으로 손해보면 손해를 감수해서 세상적으로는 2등하고 3등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것만은 2등 3등 하지 않겠다 라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싸움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섬기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러듯이 하나님만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와 나의 인생 속에서 저들에게 없는 그 분명한 차이가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그 죽음에만 메시아 사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어떻게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유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그 요구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 현실에다 적용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가족에게 보여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맨 먼저 추방해야 되는 단어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가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고 또 부인들이 남편한테 많이 하는 겁니다. 돈 못 벌어오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어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늘 직면하는 그 문제는 순교입니다. 순교는 그 권력의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자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늘 칼을 들이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이걸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속에 어느 순간에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자녀들한테 너무 세상에서 이기라고 닥달을 해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각인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서로 편을 드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끼리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편을 드십시오. 서로 편을 들고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쉽게 그건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것은 서로 사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 할 말이 없거든 가만히 계세요 그럼. 그 심판하고 정죄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정 심각하거든 교무실에 와서 일르세요. 그 다음에 교육자가 나설게요. 뭐 교리적으로 신앙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희가 나설게요. 신자들끼리 할 얘기는 늘 편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결론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윤리가 먼저 되고 인격이 뒤에 되고 누구는 인격이 앞서고 윤리가 뒤처지고 그러는 과정의 차이가 있고 균형의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씩 자다 말고 깨서 이렇게 뛰어갔다가 또 한숨 자다가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삥삥 돌아서 딴 데 가서 뭐 어제 들은 대로 봉은사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배워 갖고 와요. 반면 교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꾸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곳에서 아, 세상은 정말 거짓말 뿐이구나라고 배우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 위험한 신앙생활을 습관화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윤리도덕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또는 열심 면에 앞서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찮게 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토록 큰 일을 하고 그토록 열심을 내는데도 교인들끼리는 안 친합니다. 그죠? 그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겉으로만 친하죠. 속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갈등을, 고민을 얘기하면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각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즘 올림픽 기간이니까 여러분 그 유도하는 거나 그 레슬링 하는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정말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 땀이 이렇게 그 수돗물 떨어지듯이 떨어지는데 그 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왕기춘 선수 큰일 났어요. 이원희를 꺾고 나가서 이원희가 나갔으면 금메달 땄을 텐데 네가 꺾고 나가서 은메달 따왔다고 이제 평생 욕을 먹을 겁니다. 그 왕기춘 선수 만나면 만날 일이 없겠지만 혹이라도 만나면 좋은 말 하세요. 감동받았다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 보고 감동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서구 문화가 기독교 문화의 그 유익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그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없는 얘기를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있는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그거 꼭 배우세요. 그때 우리 그 첼로 하던 장 누구죠? 장한나. 장한나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음대 동료들, 교수들 이제 장한나 어떻게 보느냐 얘기하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천재라든가 뭐 앞으로 거다든가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 참 뛰어난 데가 있다. 참 성실하다. 이대로만 나가면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한다고요. 우리는 누가 한번 옛날 조수미 씨 한참 인기 있을 때 길을 가는 사람을 그 아나운서가 붙잡고 물었어요. 조수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요. 그 말을 왜 해? 누가 뭘 했어요? 누가 조수미하고 살래? 그 말을 해요. 그게 우리의 말하는 법이고 생각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시키면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시지 마세요. 공기도를 하면 공기도를 하세요. 그때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책임을 졌으면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린 그 결벽증이 있는데 그 결벽증이 이런 기독교 이 신앙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데 대한 근본적인 오해란 말이에요. 윤리적, 종교적 죄사함을 받았다가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늘 자기를 씻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자기가 결백한 것 같고는 뭐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러운 사람 보고 자꾸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갖고 자기는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게 된다. 그래서 골치 아픈 교회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말고 좀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먼 조상 중에 흑인이 하나 있었다 그러시고, 그리고 잘하라니까. 좋은 말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좋은 말하는 거 쉽지 않고, 편드는 거 쉽지 않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 도울 때 철저하게 도와요. 헌신적으로 도우고, 참 잘 도와요. 우린 그걸 못해요. 억지로 해서 그래요. 왜 억지로가 됐느냐? 신앙훈련이 이런 윤리적인 죄에 걸려있지, 이런 문제들, 배려, 의지, 친구 간의 또는 가까운 사람 간의 신의, 이런 걸로는 연습이 안 돼 있다고요. 한번 사람을 사귀면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더 갈 수 있는, 기다려주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 어른들 이제 지켜보면서 거꾸로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신앙관을 또는 목회관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목사가 신자들에게 흠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교인들한테 곁을 안 줬어요. 예전엔 목사님들 여름에 휴가 가면 기도원으로 갔던 거 아세요? 어디 뭐 휴양지로 가면 그거 흠이었다고요. 그래서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우리 성가대에서 만리포 해수욕장에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쫓아오셨는데, 결국 수영복을 못 입으셨어요. 그냥 반바지 반팔 옷 입으시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수영은 안 하시고 한 무릎까지 차는 데까지 걸어 들어갔다 나온 게 다였어요. 숭하게 사르마다만 입고 들어갈 수 없었죠. 그리고 부목사들하고도 분명하게 거리를 둬서 절대 곁을 안 줬어요. 식사 같은 것도 집에서 안 하고, 뭘 먹더라, 숟가락이 뭐더라, 이게 다 흉이었다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감춰지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부목사를 오래 쓰지 않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몇 년 이상 지나면 이제 서로 모를 거 알 거 다 알게 되면 서로 민망해서 자꾸 내보내는 걸 겁니다. 저는 굉장히 열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다 털어놓고 살아서 우리 교인들하고 돈 내기 당구도 치고, 그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생활비가 좀 부족한 달에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자주 가서 치는 수밖에 없고, 인정사정 없이 이제 당구를 쳐서 따죠. 요새는 상대방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는지 승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언젠가 누가, 이제 동료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박 목사, 좋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 다 흉이 돼. 네, 그렇겠지, 그렇죠. 그게 한국교회죠. 제가 그랬죠. 흉 되라지 뭐. 그때 뭐 흉을 당하지요. 근데 흉 무서워서 여태껏은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사실은 친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면서 크게 목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래 위로 친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말이죠. 장로들이 무슨 어떤 조직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권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주들이 늘 제일 만만하게 보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 만만하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걸 만들려고 이 수련회를 합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그저 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가깝다 보면 좀 혹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서로 용납되고 넘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견해는 분분하고 어떤 것들은 시행착오가 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편들고 가는 겁니다. 누가 고집을 더 부리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안 그래봤나요? 죽일 순 없잖아요. 죽일 순 없잖아요. 누구는 뭐 하도 못 나가게 했더니 어느 날 밤에 들어와 보니까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이 여름에 선풍기도 안 켜고 자서 선풍기를 켜주고 보니까 이상해서 이불을 자락을 제쳤더니 인형을 넣어놓고 도망을 갔더래. 죽여요? 죽이진 못합니다. 죽을 만큼 패기는 해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기 싫으면 안 패죠. 화도 안 내죠. 그죠? 교회란 그런 곳이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과 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을 더 양보해야 되는 겁니까? 몇 번을 더?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라는 요구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는 일이 영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영생의 길로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일들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책임이며 특권이며 마땅한 현실에서의 신앙 실천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교회 오시거나 또는 여러분 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여러분의 한 자리,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 그것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성경의 요구가 얼마나 맞는 말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에는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이 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도지를 들었을 때만 밝혀지는 빛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 하나의 존재와 저 세상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해답이 없는 사람들 속에 보내짐으로써 가지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삶의 이 절절한, 이 고달픈 현실은 사실은 복된 자리죠. 주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기꺼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우리의 참다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자리매김을 돌아보시는 승리하시는 신자된 승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랑이며 권세이며 또 책임인가를 인식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우리와 만나는 이 세상의 그 자리, 그 영혼들이 주께서 찾아오사 나를 만나신 것 같이 우리가 찾아가 주께서 저들을 만나시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오늘의 우리의 자리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성육신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 기억해 하셨으니 주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로 인하여 주의 찾아가심으로 함께 나눌 영생의 복들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 신앙의 생활할 때 바로 이런 올바른 신앙에 대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돌보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 시대 이 사회 앞에 그리스도의 올바른 책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